케인스 매거진 9월호 파트 3 사례 1 에세이 은퇴 후 다시 밝힌 배움의 등불 2 행복일기 아이스커피에 담긴 배려 3 글쓰기의 즐거움 짧고 푸른 여름밤 에세이 은퇴 후 다시 밝힌 배움의 등불 예순을 넘어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은 학창시절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얼른 자라는 아버지의 호통에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앞인으로 사랑방 문에 담요를 고정시키고선 새벽까지 공부했다. 영어 단어를 외우며 아궁이 불을 지피다 머리카락을 다 태워먹을 만큼 공부에 푹 빠져 지냈다. 100점 맞은 시험지로 내 공부방을 도배했던 그 시절.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며 고등학교는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물려받아 부모님을 봉양하던 시대다. 나는 도시로 유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 덕분에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하자 도서관의 장서들이 나를 짓눌렀다. 저 많은 책을 언제 다 볼 수 있을까? 겁이 났다. 공부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내가 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직장과 가정생활로 바쁘게 살다 보니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공부는 그렇게 영영 내 인생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다 은퇴한 후 배움을 향한 등불이 비로소 다시 켜졌다. 여가 시간이 넉넉해지자 퇴직 후 1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러 쏘다녔다. 바리스타 자격증, 예절사 자격증, 다도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고 수필쓰기 수업, 봉사활동 수업을 병행하며 못다한 공부에 대한 한풀이처럼 다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면서도 공부하는 즐거움에 다시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학창시절에 맛본 배움의 즐거움이 내 안에 남아 다시금 삶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상으로 에세이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일기 아이스커피에 담긴 배려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가장 당기는 순간은 운동을 마친 직후이다. 얼마 전에도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카페에 들어갔다. 테이크아웃으로 한 잔 주문하자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건네는 종업원의 말은 약간 실망스러웠다. 손님, 지금 주문이 밀려 있어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20분 정도 기다려 주시겠어요? 차가운 커피를 당장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다. 카페에 앉아 있기도 심심해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더니 꽤 땀이 흘렀다. 더욱 간절해진 커피 생각으로 20분 후 다시 카페로 가자 다행히 내가 주문한 커피가 준비돼 있었다. 얼른 마시려고 커피잔을 덥석 잡은 순간 종업원이 건넨 말에 또다시 황당해졌다. 손님, 얼음을 아직 넣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얼음만 굳이 뒤늦게 넣는다는 것인지 살짝 짜증이 났다. 일이 바빠 깜빡 잊은 것인지 원래 덜렁대는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라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20분이나 기다린 데다가 얼음 넣는 시간까지 지체된 데 대해 한마디 하려던 차. 나는 그만 종업원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다. 미리 넣으면 얼음이 다 녹아 차갑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종업원은 손님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려고 얼음을 넣지 않은 것이었다. 얼음을 미리 넣어놨다 한들 녹으면 얼마나 녹을 것이며 조금 녹았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종업원의 세심한 배려에 내 불만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와 커피를 마셨다. 투명하고 차가운 얼음이 목을 시원하게 축이자 마음속까지 상쾌했다.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글쓰기의 즐거움. 짧고 푸른 여름밤. 그날이 왔다. 7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인천에서, 경기 안양에서, 대구에서, 전남 나주와 무안에서, 베트남에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나, 둘, 서울 부암동의 한 게스트하우스로 모여들었다. 매주 목요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글방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한 이들과 마침내 대면하는 날이다. 와, 드디어 만났네요. 환한 웃음과 반가운 포옹, 조금쯤 흥분된 목소리로 모임이 시끌시끌해졌다. 화면으로만 보던 얼굴들은 실제로 보니 훨씬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다.
아이고, 이렇게 키가 컸군요. 늘 앉아있는 모습만 보니 알 수가 있어야지.
온자의 말에 와하하 웃음보가 터진다. 베트남에서 온 부탄은 커피와 말린 바나나를 바리바리 싸왔고 무안에서 온 남진은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왔다. 마당에 핀 애기범 부채꽃을 꺾어온 것이란다.
세상에나, 저 꽃을 여기까지 가져왔단 말이야잉?
어찌나 예쁜지 글방 사람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요. 어찌할까, 저 예쁜 마음을. 나주에서 온 금발머리 사라가 혀를 찾아 나무가 답한다.
러시아 여자처럼 생겨서 전라도 말을 쓰네요?
하하, 호호, 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늘 엄숙한 표정으로 합평을 하던 사라는 박물관 직원이자 놀랍게도 킥복싱 코치였고 더 놀랍게는 우리나라에 두 명밖에 없는 온관 제작자였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몹시 유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화상으로만 만나는 건 정말이지 밤만 만나는 거구나. 그렇지만 화상으로도 연결이 되니 그토록 다양한 곳에서 접속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 코로나19의 선물이라면 선물일 테다. 화상 수업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합평을 한다. 각자 써온 글을 출력해 오랜만에 종이 원고를 받아들고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서로의 글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한 의견을 오래오래 주고받는다.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다디단 수박을 먹으며 하이볼, 위스키나 브랜디에 소다수나 물을 타고 얼음을 넣은 음료를 마시며. 글로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름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내 가족의 서사를 구구절절 아는 사람들. 내 열망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아는 사람들. 심중에 있는 말을 아는 사람들. 마음의 우물에서 건져 올린 그 말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여름밤은 짧고 푸르다. 꿈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우리는 헤어진다. 다시 화상으로 만나기로 약속하며. 이상으로 글쓰기의 즐거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9월호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9월호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윤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9월호 파트 4 차례 1. 소녀의 낱말일기 여름꽃 2. 반려식물 처방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쑥부쟁이 3. 흑백 풍경 낭독의 재발견 소녀의 낱말일기 여름꽃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우리 동네의 작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침마다 등교가 아니라 등산하는 기분이었다. 딱히 불평하는 건 아니다. 덕분에 다리 근육이 탄탄해졌고 숲에서 매일같이 길고양이들과 뛰놀 수 있었으니까. 나는 학교 별관과 본관 중간에 있는 작은 전망대를 가장 좋아했다. 전망대에 서면 우리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건 물론이고 바다까지 볼 수 있어 학교의 숨은 명소였다. 특히 전망대 주변에 심어진 왕 벚꽃나무가 만개하는 봄이 되면 학생들은 줄까지 서가며 사진을 찍었다. 반면에 나는 그 가까이에 가지도 못했다. 친구들 모두 분홍빛 가득한 셀카를 찍을 때 작게 열린 창문 틈새로 친구들을 구경하는 것에 만족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나는 꽃이 만개하는 사계절 중 봄을 가장 싫어한다. 가끔은 꽃잎을 직접 만져보고 활짝 핀 꽃들 사이로 걸어보고 싶어 그렇게 해보기도 했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알레르기의 후유증으로 며칠씩 고생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내게 봄은 아름답지만 숨통을 조이는 애증의 계절이다. 내가 유독 여름을 반가워하는 건 그 이유에서다. 온통 초록으로 가득 찬 여름엔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으니까. 며칠 전 친한 동생과 좋아하는 재즈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비밥 재즈의 거장인 찰리 파커의 블룸디도라는 곡을 좋아하며 이 곡은 제목이 제목인 만큼 꽃이 피어나는 내년 봄까지 아껴뒀다가 연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그 동생은 한여름에 피는 꽃도 있는걸요? 라고 답했다. 가볍게 나눈 대화지만 나는 아마 내년 봄이 될 때까지 이 말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여름엔 꽃이 피지 않을 거라 생각한 나 자신이 웃겼던 탓이다. 음악을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운 장르가 비밥이다. 전공자들도 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이도지만 그만큼 매력적이다. 그 중에서도 블룸디도는 내가 자주 듣는 비밥이다. 힘찬 피아노 연주로 시작해 드럼까지 이어지는 인트로부터 귀가 즐겁다. 낯설게 들리는 다채로운 화음들과 찰리 파커의 흥겨운 색소폰 연주, 뒤에 깔리는 워킹 베이스, 짧게 연주되는 솔로 악기들까지 처음 듣자마자 플레이리스트에 담았을 만큼 중독적인 곡이다. 이전에도 좋은 노래라 생각했지만 동생의 말을 듣고 다시 들어보니 꼭 여름에 피어난 꽃이 노래하는 듯해 감회가 새로웠다. 이토록 음악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 가능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계절을 사랑하는 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계절 탓을 하고 계절의 그 이유를 묻곤 한다. 가장 좋아하는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번 여름엔 유독 도깨비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꾸만 궁금하다. 맑았다가 한순간에 비가 내리는 그 변덕스러움이 어쩐지 블룸디도를 듣는 내 마음 같다. 어느새 고등학교에서 보내는 여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블룸디도와 함께이니 이번 여름만큼은 나에게 잊지 못할 계절이 될 것 같다. 언젠가 벚꽃길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사뿐히 거닐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면 울창한 여름 초목처럼 나 또한 성장해 있겠지. 이상으로 소녀의 낱말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려식물 처방.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숙부쟁이. 회색 벽돌집을 처음 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결혼 후 강남 한복판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나 둘 다 특수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어서 신혼집은 직장과 대학원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관리가 편해 보이는 곳으로 골랐다. 방이 몇 개인지 재테크 효과가 있을지 그런 조건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실용성이 중요했다. 그렇게 구한 집은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 아니었지만 밥 먹고 잠을 자고 쉬는 엄연한 우리 집이었다. 주말이면 파란색 빨래핀으로 깨끗이 걸레를 빨아 마룻바닥을 박박 문질러 닦았다. 베란다에서는 대파를 길렀다. 키가 크고 녹색이 짙어지면 숭덩숭덩 잘라 라면에 넣어 먹었다. 25인치 텔레비전 앞에서 월드컵 경기도 보고 친구들과 모여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집안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추억이 방울방울 어렸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이삿짐을 꾸리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타났다. 우리 집에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혼잣말처럼 집을 깨끗하게 썼네? 하고는 나갔다. 그 아저씨가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주었을 때 입에 쓴 맛이 감돌았다. 흙 묻은 갈색 구두를 신고 내가 공들여 닦은 마루를 망설임 없이 밟는 아저씨를 보며 우리 집을 향한 갈망이 샘솟았다. 내가 마음껏 애정을 쏟아도 괜찮은 우리 집 한 채를 서울에 가질 수 있을까? 남편과 나의 월급을 더하고 빼고 곱하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내 집 장만은 요원해 보였다. 경제 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어서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조바심을 앞세워 덜컥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 대출을 받고 전세 퇴고로부터 입주일까지 비는 두어 달 동안은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서울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매일 왕복하면서도 곧 생길 내 집이 주는 든든함에 힘든 줄 몰랐다. 그 후로 몇 번 집을 사고 팔기를 되풀이했다. 오래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현금이 없어서 팔 수밖에 없었다. 세금, 중개수수료, 은행 이자를 계산하면 이득도 없었다. 어쩜 사는 집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지 속상했다. 그렇지만 대출은 덜 쓰고 덜 먹으면서 열심히 살게 하는 효과가 있어 자산 규모는 털억만큼이지만 조금씩 늘었다. 그 과정에서 신기한 사실을 알았다. 사전에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답이 보이지 않는데 일을 일단 버리면 어떻게든 수습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도 갖고 있던 아파트가 팔렸을 즈음이었다. 현금이 쥐어지니 어디에 쓸지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이참에 차도 바꾸고 명품 가방도 한 개 사야지 하는 물욕이 슬금슬금 올라왔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소비 대신 투자를 하자. 백화점 대신 동네 부동산을 순회하기 시작하면서 벽돌집을 만났다. 네 번째로 본 집이었다. 우리 둘은 집을 보자마자 동시에 얼굴을 마주보며 감탄했다. 와, 예쁘다. 우선 웜 그레이톤의 벽돌이 마음에 들었다. 때가 잘 보이지 않는 실용성과 모던한 분위기를 내는 소재가 딱 내 취향이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보안 박스였다. 벽 안쪽에 박스를 설치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벽돌을 일일이 잘라 붙이며 벽 내부에 박스를 심은 철두철미함과 섬세함에 매료됐다. 우린 그 집이 갖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회색 벽돌집으로 이사하던 날,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했다. 처음이라고 확신했지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은 지나간 행복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어쨌든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했다는 기억을 심어준 벽돌집에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창조력이 깨어났다. 그 집에 살며 번듯한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세 권의 책을 탈고한 후에 이사를 나왔다. 사과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를 심고 수선화와 튤립을 키울 땅을 꿈꾼 것에 대한 대가였다. 근처에 새 집을 구해 살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벽돌집에 갈 수 있었지만 새를 준 집에 발걸음하기는 의외로 어려웠다. 소유권이 여전히 남편과 내게 있었음에도 어쩐지 쫓겨난 느낌이 들어 헛헛했다. 그 집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땅도 사보고 집 설계도 해보고 인허가도 잘 받았지만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굴러가지만은 않았다. 결국 이 더위가 한풀 꺾일 무렵 난 회색 벽돌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년 만에 재회한 마당의 살구나무는 나를 보자마자 잎 사이로 초록색 풋살구를 자랑하며 내가 없어도 나는 이곳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어깨를 편 채 당당하게 말했다. 고마워 라며 밑둥을 꽉 안아주니 그림자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미 내 속마음을 다 안다는 듯 어딜 갔다가 이제 왔느냐고 따져묻지 않았다. 쑥부쟁이는 그동안 마음 놓고 쑥쑥 자라 마당을 덮었다. 뿌리 덕분에 땅이 평평해져 물빠짐이 느려졌고 정원엔 이끼가 많아졌다. 미안해. 낯으로 쑥부쟁이의 숯을 치며 속갯말로 전했다. 줄기와 잎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끔거렸다. 마사를 밀어 물길을 만드는데 하얀 뿌리가 드러난 쑥부쟁이는 속도 없이 향기를 뿜어줬다. 이상으로 반려식물 처방을 마치겠습니다. 흑백 풍경 낭독의 재발견. 어색한 사이 둘이 마주 앉으면 묻곤 하는 질문이 어디 사느냐, 고향이 어디냐, 취미는 무엇이냐였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이같이 직접적인 질문을 건네는 것이 결례 혹은 신뢰가 되는 듯 싶다. 두루두루 연결되어 있는 초근접 사회에서 누군가의 개인정보란 집 열쇠에 버금가는 무언가인 까닭이다. 그렇다고 어색한 사이로 마주 앉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고 간섭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란 여전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MBTI가 아닐까 나는 생각해보고 있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MBTI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다. 덕분에 일절 관심 없던 나 역시 그 유형을 알게 되었다. 알파벳이나 간신히 외우는 것이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모른다. 그렇다고 이 유행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나름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의 대외적 성향을 가늠하는 첫 글자가 떡하니 I, 즉 내향성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나는 쑥맥이다. 손 번쩍 들어 남 앞에 서는 일 따윈 어림도 없는 아이였다. 쉽게 말해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던 나에 대한 일화는 참으로 많다. 그중 지금껏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잊기 어려울 기억은 어린이 연극과 관련된 것이다. 아마 8이나 9살쯤이었을 게다. 부모님을 따라 어린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 말미에 토끼와 호랑이 복장을 한 배우들이 어린이 관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이벤트가 열렸다. 물론 사탕은 극장 안에 있는 모두에게 나누어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겠으나 그들에게도 명분은 필요했겠지. 호랑이처럼 용감하거나 토끼처럼 영리한 친구는 손을 드세요! 라고 외쳤고 객석의 아이들은 모두 저요! 저요! 손을 들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나는 손을 들지 못하였다. 손을 들기는커녕 귀까지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용감하지 못해서도 영리하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부끄러웠다. 적어놓고 푹 웃고 만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은 결국 용감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것이구나. 하여간 손드는 게 부끄러웠던 나는 객석에서 유일하게 사탕을 얻지 못한 어린이였고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던 어머니는 결국 한숨을 내쉬고 포기했다. 쑥맥 쑥맥 얘를 대체 어떡하면 좋지? 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학교에서라고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었으니 그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내어 국어책을 읽는 것이었다. 이름 앞에 붙어있는 번호대로, 때론 앉아있는 순서대로 릴레이로 읽던 누군가의 시, 소설, 수필 등 교과서 속 지문을 제대로 즐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게 독서란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만한 어떤 구석에 숨듯 앉아 넋을 잃고 빠져드는 거였지. 모두의 앞에서, 더러는 내가 몰래 짝사랑하는 아이 앞에서 틀리게 발음할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외치듯 읽는 것이 아니었다. 차례가 되어 간신히 일어난 나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석상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종종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한 아이로 오해받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서 있는 벌을 받기도 했다. 나는 그런 내가 너무 싫어서 몰래 연습하기도 했었다. 인형이나 장난감들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에 우뚝 서서 교과서를 들고 소리 높여 읽다 보면 이제 되었다. 나는 씩씩하게 읽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샘솟았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에 가면 도로 입이 붙어 더듬대거나 멀거니 서 있었다. 그런 수줍음이 부족함도 병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여전히 나는 뒷자리가 편하고 숨어있는 일에 익숙하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사탕을 받을 기회가 온다 한들 저요!를 기운차게 외칠 용기나 주변 머리는 여전히 없다. 그런 주제에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시를 낭독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무대 위 출연자와 객석의 청중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는 사회자 역할을 도맡기도 한다. 일단 나이가 든 덕분이다. 산전 수전 다 겪은 이쯤에는 어지간한 창피쯤은 모른 척할 수 있는 두꺼운 낯을 갖게 되나 보다. 내향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처지인데도 낭독만큼은 기꺼이 좋아한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낭독 그 자체보다는 낭독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기척이다. 치미는 부끄러움을 어쩌지 못해서 핫핫 달아오르는 얼굴을 신경 쓰느라 어릴 적엔 몰랐던 너머의 감각이다. 누군가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적, 공식적 발언의 형태인 낭독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이 드러나는 몇 안 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경청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독일 수 있는 귀한 경험이겠지? 시인으로서 이를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내겐 없다. 그리하여 내가 운영하는 서점에서는 매달 두어 차례 이상 시인의 낭독회가 열린다. 무대 위에서 자신이 그간 써왔던 시를 읽어가는 사람과 그 시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읽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내성적 성향이든 외향적 성향이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아득한 고요 속에 놓인다. 무대 위를 제외한 모든 빛이 거둬진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들이 그 대면을 증명한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엔 어린 내가 교과서를 들고 인형들 앞에서 읽기를 연습하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될지 모르는 내가 무엇이 되어버린 나에게 들려주는 낭독이었다. 여전히 부끄럼쟁이로 살 것이나 앞에 서서 해야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한 당부가 아니었을까? 이상으로 흑백 풍경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3년 9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3년 10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정난영입니다. 감사합니다.